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명절, 이 초막절과 수전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통하여 자신이 생수의 강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증거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그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와 같은 행하심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믿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서 그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표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 참된 영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주님의 백성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도 아니고 그들은 선한 이 사꾼 목자에 불과하며 절도며 강도에 불과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10장의 초반부의 말씀과 이 후반부의 말씀이 수전절을 통하여서 둘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있었던 이 논쟁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 안에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이 양과 목자의 논쟁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동일한 대답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그렇게 묻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전절은 이스라엘이 헬라인들에 의해서 자유를 상실하고 고통당했던 것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인 자유를 유린당하고 그리고 다시 자유를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수전절과 초막절은 3개월의 이 간격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할 때마다 그들은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고 이 질문이 그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수많은 교훈들 그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그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그들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이 질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 혼란함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했던 이 질문을 좀 더 분명하게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생각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이것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당신이 누구냐고, 당신이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냐고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요청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앞세워서 로마에 대항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승리를 얻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하여서 떡을 만들어 주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였던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대신에 그는 그분의 가르침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행하시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의 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큰 힘과 위로를 얻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살펴보고 그 참뜻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가난한 자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맹인들은 주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을 통하여서 그를 그리스도로 알았고 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참으로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가고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이나 자기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와 같은 교훈들이 나올 때는 주의를 기울이다가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탐사할 것을 요구하시고 죄에서 회개할 것을 요청할 때는 그들은 자신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마음을 닫는 불신앙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걸 이야기해주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 삶의 현실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이 들려질 때는 귀를 기울이다가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하도록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하여서 생각하도록 만들면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너무 어려운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 화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관념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항상 자신의 생각으로 듣는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의 견해를 앞세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우선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았다. 진리의 지식을 그들이 따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신앙생활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여깁니다.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섬겨야 할 분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복음이 가져오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인간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요구와 명령이 마음에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그 대신에 기독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자기의 견해를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교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병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서 또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에서 그것을 듣고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이런 일을 능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 배너가 자기의 부모 그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파멸시킨 원수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데 도무지 그 복수심을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원수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의 음성이 자기의 마음에서 칼을 빼앗아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이 복수심을 없앨 수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복수심을 녹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 마음의 부패한 죄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맹인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알게 되자 자신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 기꺼이 무릎을 꿇어 경배합니다. 세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정한 세 외에는 받지 않겠다고 그들의 삶을 회개하였고, 군인들도 주님께 그들은 사람들을 늑탈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창녀들은 더 이상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청결하게 된 사람들은 의를 사모하며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부담된다고 외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 유대인들에게 드러내 주시는데 자기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전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벌써 주님을 알아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앞에 나왔던 말씀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25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주님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증거해 주었는데 그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거듭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답해 주셨는가 하면 이전에 하였던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구약의 방식을 따라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메시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따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양의 목자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양들을 칩니다. 여러분, 양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이 양들은 자기를 지킬 능력도 없고 자신이 스스로 꼴을 얻을 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양들을 광야에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은 이곳저곳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광야를 헤매다가 거기에서 곰이나 사자나 늑대와 같은 야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결코 오래 생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빼앗는 강도들과 도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결코 이 광야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광야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의 환경도 광야만큼이나 영적으로 위험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 세속적인 환경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다가는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이고 사단에게 먹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위험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양의 목자라고 속이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편안한 삶을 약속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어떤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장래를 위하여 자기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젊은이들을 통계적으로 보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일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부모님이나 아버지에게 그것을 상의하지 않고 먼저 자기의 친구들에게 그것을 상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어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사주 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뉴에이지 치료사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문화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가나 명상이나 음악을 자기의 안식처로 삼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찾고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지도자를 찾고 어떤 지도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목자는 누구입니까?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검석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할 진정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중요한 시검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내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할 목자를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고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33절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치려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성 모독이어서 우리가 나를 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려는 것에는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견해를 교정시켜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신성을 주장하면 그것은 제2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쟁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신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크게 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께서 신이라 이렇게 부른 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신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그들에게 신성을 부여하셔서 그들을 불러주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신성을 부여하는 것은 다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의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그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실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이적과 능력을 본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성, 그 능력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서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스스와 흠의 신전이 있는 고장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 지방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능력을 보면서 이것은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와 흠에라고 하면서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을 보면서 신들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이적보다 더 놀랍고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과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들은 경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였다는 것은 36절에 나오는 거룩하게 하였다는 말은 이 수전절과 이 의미가 통하는데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구별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봉헌하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봉헌된 성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홀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적용시켜 주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편협하게 작아진 하나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의 완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어리석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닫혀있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편협한 생각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디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으로 나갔습니까? 그들은 구원자, 자신들의 구원자, 생명의 주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